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설교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복음은 강력하여 전하여지고 담대하게 전하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내용들을 더욱더 문맥을 살피는 중에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려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으로서의 사도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그 모든 일에 권한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이 복음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두 번째 기록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누가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불려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모으는 영적인 전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찬을 이야기할 때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잔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 두 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시린 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그 머리를 태우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적어도 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서약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사람에게는 나시린 서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떡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영적인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나시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그들은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였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전쟁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 일로서의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지 않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둘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복음의 열정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미 명령한 것이고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목적점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 죽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쉽게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핍박과 풍랑 가운데 로마의 보호 아래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교적 편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유롭게 사람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는 여관에 머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23절에 그가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하였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이 완성된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점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완성된 회복된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나라가 회복된 나라이고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옛 하늘과 옛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에덴에서 당신의 나라를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지금 당장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방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을 때,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을 때 당신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성전 제사를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계명을 따를 때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휘장을 회파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의장애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기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메시아는 유대인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약속된 것은 자신의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를 획득하고 그의 영으로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속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자기 백성들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재창조하시길 원하시고 새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즉 어떤 있는 자연의 환경을 다 회파하고 새로운 자연의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멸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라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영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옛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나라에 합류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옛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앞서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병고침과 귀신을 축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인종이나 영토를 초월하여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기록을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바라보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보여졌지만 믿는 무리는 때때로 그들이 아니라 백부장이나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또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땅끝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바울이 전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로마에게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 맞춰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짐승을 떨어버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 짐승이란 표현들이 이방을 말한다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불 가운데 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합류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유의 설교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 복음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의 관점은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어려운 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렵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사 듣지 못하겠다. 즉 9절과 10절, 9절의 관점에 중심을 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10절의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이 어쨌든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만큼은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려운 말씀이라 그들이 깨닫게 못하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며 비유를 들으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두고 지금 이사야는 다시 한 번 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성소가 된다라고 말할 때 성소가 되실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이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두고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찔리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 믿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도행전은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니요, 사도행전은 완결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나라가 왔고 그 언약의 백성을 부르는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전하여지고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전하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들어놓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이 이방인이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유대인들이 덧입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구금 상태에 있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에 있는 백부장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여간에 머물게 하였고 그 여간에 자기를 지키는 군사를 두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이 개정 개역판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담대함 그냥 담대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한글계의 생각은 그 많은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계획과에는 이것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부사는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그를 영접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그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환경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이 아무런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여졌습니까?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였다라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무엇이 더 강하였는가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28장 28절은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한 개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음을 떠나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떠난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이 옛 언약의 백성인 배교한 교회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배교한 교회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구원이 교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에로 나아갔다. 그 구원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해서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개인이 듣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들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 떠남이 그들에게 자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떠남을 두고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정직한데 나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정직하다고 말하며 삽니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정직하지 않은데 내가 계속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정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정말로 나는 정직하지 않은 걸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도리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저주인과 동시에 그 저주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때에 와서 이 마지막 시기에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런 적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전하였지만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 너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었다. 성소되어진 그분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땅끝인 로마에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 복음이 이제 그들의 심판의 복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연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구분합니까? 아니,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이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참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거기 가니까 거기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왜 구분합니까? 아, 그건 단순히 잘못된 것이야. 이거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구분 안 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를 구분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를 구분하고 그것이 거짓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참교회가 끊임없이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될 교회와 연대하지 말아야 할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교회에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연합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인 그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거짓 교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만약 한 의원이 거짓 교회를 향한다면 그는 더 이상 참 교회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참된 교회로부터 떠나 구원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주의 복음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은 언제나 담대히 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곡한 말로 권유합니다. 복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에 그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만일 참된 교회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거나 우리가 어떤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우리가 질병없이 건강한 것을 두고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주의 복음을 듣고 참된 교회 안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영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회원들을 지옥 가운데 내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열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여기에 다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험의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은 대한민국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과, 또 아버지, 우리는 조금 더 작은 나라로서 하나님 열강들 앞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연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일본과 너무 적대시 되어져 있고 또 아버지는 저 중국과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열강 가운데서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지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일들을 통해서 동과 서가 나누어졌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젊은 층과 노년층이 나누어졌으며 남자와 여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들과 다수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소수자가 성경에 위배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가 정말로 정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며 아버지는 정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더 연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때로 이전 오랜 시간에 정부들이 하면 된다는 이 원리 가운데 걸어오고 그를 통해 우리도 하면 된다고 말했던 긍정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잘못되어졌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위치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할 곳을 보게 하시고 바르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교회가 바른 신학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바른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건대 교회라고 이름된 곳에서 더더욱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시험의 터전을 지켜주시사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보아여서 우리가 그 불을 즐기기에 시간 없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너그러냐 주 앞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랜 동안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혜정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군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낙심하여서 떠나 있는 자녀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조언 베풀도록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다음 대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들 가운데 좋은 직장들을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